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18일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북한 미군의 정확한 신원 확인 요청에는 가족에 대한 통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병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정부 관계자는 VOA에 해당 병사가 월북하기 전 징계 조치를 받고 한 달 반가량 구금시설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항을 벗어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 사령부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8일 핵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보안과 정보 공유 절차 개발, 유사시 핵협의 및 소통 체계 확립, 관련 기획 작전 연습 모의 훈련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체계를 확립했으며 한반도 주변 미 전략 자산 배치의 가시성 재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한국 측에서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핵탄두로 무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이 수십 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다면서 이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 중간 간부급 교류가 4년 만에 재개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양국 군간 교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3년간 중단됐었습니다. 야나기타 아스시 일본 해상자위대 1등 해저가 이끄는 자위대 대표단 13명은 16일 중국에 도착해 17일 베이징에서 징젠펑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통합참모본부 부참모장과 면담했습니다. 징 부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중일 양국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중국은 큰 그림을 보는 소통을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징 부참모장은 지난 3월 양국 간 군사 직통전화가 설치된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군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나기타 1등 해좌는 이번 교류를 중국 군인들의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 산둥성 소재 북중국해 함대 칭따오 기지와 저장성 항저우의 군사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동 걸프 해역에 F-35 전투기와 구축함을 배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응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구축함 토마스 허드너함과 F-35와 F-16 전투기 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국익과 영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국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많은 가장 늙은 나라 고령 국가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살 이상인 일본입니다. 2013년 이후에 고령 국가 순위 맨 윗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는 홍콩이 되고 그 다음이 한국, 그 뒤에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타이완, 그리고 그리스, 싱가포르 순이라는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 분석 보도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 고령화 분석은 15살에서 64살 사이의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유엔 자료를 바탕으로 나라별 그래프를 그렸고요. 대륙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50년에 예상하는 동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의 노인 인구는 평균 40% 정도고 그중에 한국은 4명 중 3명이 노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0년 이상 걸렸고 미국에서는 60년에 걸쳐 일어난 인구 구조 변화가 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는 20년 만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높아진 노인 부양 부담은 나라의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부자 나라들은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연금 등 복지정책과 이민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고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들, 젊은 노동력이 경제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 등 부유한 나라 중에서 이민자가 많은 나라는 동아시아나 유럽이 직면한 고령화 같은 심각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 19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선봉은 낮 동안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는 평북 수풍이 35도까지 오릅니다. 평양의 낮 최고는 33도, 개성 중강 32도, 신의주가 34도고요. 함흥이 30도, 원산 29도, 청진 26도, 괴산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먼바다 쪽만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대교 폭발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이 대대적으로 공습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 최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3개 나라 순방길에 나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18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이오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쏜 칼리버 순항 미사일 6대와 드론 36대 가운데 3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피해가 어느 정도나 났을까요?
네,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군 사령부는 추락한 파편과 폭발 잔해 등이 오데사 내 일부 주택과 항구 시설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항구가 있는 무콜라이우의 현지 관리들은 시설에 심각한 화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생케비치 미콜라이오 시장은 텔레그램에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복 공격 경고를 했었다고요?
네, 17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잇는 크름대교에서 두 건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다리를 지나가던 이 자동차 안에 있던 부부가 사망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크름대교의 일부 구간이 파손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즉각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테러 공격이라고 지목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 국방부가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크름대교에서는 지난해에도 아주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초에 도로 구간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교량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당시의 피해가 상당히 커서 올 2월에야 완전 복구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폭발 공격이 난 겁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로 병합한 이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 크름대교는 이른바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러시아 공습을 받은 곳이 오데사가 있는데요. 이 오데사는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서 곡물 수출이 보장됐던 그런 항구 중에 하나였죠?
네, 지난해 7월에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데사와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데니 등 우크라이나 내 세 개 항구를 통해서 곡물 수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7일 이 협정을 종료한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자, 흑해 곡물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거네요.
네, 이 협정이 지난 5월에 세 번째 연장된 데 이어서 17일부로 시한이 됐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 0시를 기해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동안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종종 내비쳤었죠.
네, 러시아는 이 자국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자주 경고했었는데요. 결국 1년 만에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는 자기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바로 협정에 돌아올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네. 자, 흑해 곡물 협정 중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없이도 곡물 수출을 해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아프리카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 흑해 회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허락하고 트리키아가 선박 통과를 허락하면 자신들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흑해 곡물 협정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죠. 자 튀르키예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7일 러시아가 협정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러시아 결정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엔은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국제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협정 종료가 자기만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17일 러시아 결정이 전 세계 수많은 취약계층을 한층 더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결정을 철회하라고 러시아 정부 쪽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에 가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케리 특사가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공식 방문 일정 둘째 날인 18일엔 리창 중국 총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방안 그리고 미중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먼저 케리 특사와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 내용부터 보시죠.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케리 특사를 만나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로 양국 협력 강화가 두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혜택을 준다면서 두 나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리 총리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임무가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공조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특히 선진국이 배출량을 줄이고 자금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케리 특사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을 들면서 기후 변화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지난 17일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섭씨 52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리 총리가 이 케리 특사 말을 끊고 이의를 제기해서 잠깐 난처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리 총리는 같은 자리에 있던 이 관리들 설명을 듣고 여기에 수긍했습니다.
네. 자, 케리 특사가 중국의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만났죠.
네, 리창 총리를 만나기 전에 인민대회당에서 왕이 위원을 만났습니다. 네, 케리 특사는 왕 위원에게 기후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기후회담이 서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기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 양국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중국의 왕위 위원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캐리 특사를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이 양국 간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한 사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협력은 양국 국민의 인식과 지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필요로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질적이고 이성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캐리 특사가 중국 쪽의 기후변화 담당 관리도 만났겠죠?
네, 전날이 17일에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베이징 호텔에서 12시간 가까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이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쭉 보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캐리 특사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최근 한 달 안에 세 번째로 중국에 간 미국 고위 관리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다소 좋아지는 것 같다가 지난 2월에 불거진 이른바 중국 정찰풍선 사건으로 다시 관계가 경색됐는데요. 하지만 블링컨 장관이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일단 대화 물꼬를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걸프 3개 나라 순방길에 올랐다고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UAE, 이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17일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순방 목적이 어떤 겁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공항을 떠나기에 앞서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우리 주요 현안은 앞으로 다가오는 기간 이들 나라와의 합동 투자 그리고 상업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와 상업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번 순방 목적이 현재 튀르키예 경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나 상업 활동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 나라에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에르도안 정부가 올해 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등 이 정책 실패 탓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국가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첫 방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정 어땠습니까?
네, 17일 제다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 국영방송은 이 침체한 튀르키예 경제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이 사우디 튀르키예 비즈니스 포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방문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이날 제다에서 열린 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두 지도자가 만나서 이 합동 협력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직접 투자, 국방 그리고 미디어 등 분야에서 이 두 사람이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는데요. 특히나 사우디 관리들이 드론, 이 무인기를 만드는 이 튀르키예 바이카르사와 두 가지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하고 걸프 지역의 일부 나라들 사이는 좀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2011년에 많은 이 아랍 나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아랍의 봄 운동이 시작됐을 때 튀르키예가 당시 이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 있는 단체들을 지지하면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나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가 이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서 몇몇 아랍 나라가 이 튀르키예와 가까운 카타르를 봉쇄하는 사건까지 나면서 관계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튀르키예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2018년에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이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이 사우디 왕가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이 자말 카슈기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 당시 끔찍했던 사건 정황을 국제 언론에 자세하게 알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또 크게 틀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 튀르키예와 대립했던 그 걸프 지역 나라들이 또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죠?
맞습니다. 이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걸프 나라들과 이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이 튀르키예 측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관계 개선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고요. 이어 6월에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 중앙은행에 50억 달러를 예치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일정 어떻습니까?
네, 두 나라 지도자를 만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됐던 이 비즈니스 포럼과 비슷한 행사들에도 참석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자신에게 수사 대상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최고법원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백악관이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할 소송이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에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고 알리는 서한을 16일에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혐의에 대한 그 수사 대상일까요?
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 사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벌인 일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평화로운 정권의 이양을 막으려고 의회를 습격했던 겁니다.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 특검으로 임명되어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측근이 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사 대상이 올랐다라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네, 자, 이 스미스 검사는 이름이 참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서한을 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의혹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밀 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최근 언론에 나온 게 이 스미스 특검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기소가 됐죠. 스미스 특검은 당시 기자회견에 나와서요. 직접 나와서 이 법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서한에 관해서 좀 여쭤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쓴 내용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 바이든 법무부의 정신나간 잭 스미스 검사가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연방 대배심의 수사 대상에 자신이 올랐다고 알리는 서한을 일요일 밤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 대배심에 보고할 시간을 자신에게 4일밖에 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는 거의 항상 이 체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될 것이라고 얘기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겁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이 전 연방 검사의 의견을 인용해서요. 이 서한을 보냈다라는 의미는 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기소되지 않아야 할 좋은 이유를 대지 않는 한 기소가 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회심 앞에 나설까요?
네,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회심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예,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은 그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지금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증언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지난 2월에 펜스 전 대통령에게
부통령에게
네. 소환장을 보냈고요. 이에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대배심에 출석해서 7시간이나 넘게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펜스 전 부통령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역시도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증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수사 대상 통보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는 18일 기자들에게 이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적수에 맞서서 정부를 무기화하고 있는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면서요. 이번 수사 대상 통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특검 측은 이 서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수사 대상 통보를 받은 의회 난입 사태 말고도요. 기밀 문서 유출이 있죠. 성추문 입막음 돈 전달도 있습니다. 성추행.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자, 지금 공화당 후보 부동의 1위 자리를 짓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장단점이 다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후원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법적 다툼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면은 온건 공화당원들은 이에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후보에게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조지아주 대선 외압 수사 관련 소식이 있는데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해 조지아주 지방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를 중단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노력을 조지아주 대법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 수사 중단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특별대배심이 내놓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외압 관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주 조지아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 대법원이 17일에 만장일치로 해당 청원서를 기각했습니다.
네. 자,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원서를 기각하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고 이 해당 청원서가 현재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원 하급 법원을 뛰어넘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건데요. 주 대법관들은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재판 경로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윌리스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주 대법원이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 박탈을 명령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나 법이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청원서 넣을 때요? 이런 점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앞서서 이중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빠듯한 시간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3월 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유사한 청원서를 내고 이 특별대배심을 총괄한 로버트 맥번이 고등법원 판사가 물러나고 대신 이 새로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청원서에서 이 담당 판사의 시간을 끄는 소극성과 그리고 지방검사의 임박한 기소 사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최고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시간이 없다,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초부터입니다.
예.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그 조지아주에서 약 12,000표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에 윌리스 검사장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특별 대배심은 어떻게 꾸려진 겁니까?
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 그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이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해 5월에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요,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지만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또 검사에게 권고사항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네.
특별대배심은 7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를 비롯해서 총 75명의 증언을 청취한 이후에 관련 보고서를 내고 올 1월에 해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 대법원에 그 보고서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특별대배심은 보고서에서요, 일부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위증한 증인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위증죄를 저지른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대배심은 또 보고서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특별대배심이 기소를 권고한 사람 중에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될 위기에 또다시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했고요. 지난달에는 퇴임 후에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관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 연방 대배심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연방과 그리고 주 차원에서 모두 형사 기소가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이 두 기소권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자기기에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이 스마트 기기를 선택하는 걸 돕기 위해 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백악관의 18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 사이버 신뢰 마크라고 명명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마트 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짚어야겠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는요, 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서 자율적이나 아니면 또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전자 기기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모바일 기기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전 기기에 이 스마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냉장고, 전자레인지, 또 텔레비전, 온도 조절 시스템, 피트니스 추적기 등 이 스마트 기기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수정안 교환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낼 단일 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를 양원이 함께 꾸리는 협의체인 양원협의위원회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의회의 제3원으로 불리며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과정 16번째 순서로 양원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t's not a perfect bill, I know that. This bill is generous and will provide a safety net for farmers. And it will do so without encouraging overproduction and depressing prices.
2002년 5월 13일,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농장 법안 서명식 자리에서 연설하면서 이 법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대하고 농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장 법안은 양원 협의위원회에서 만들어 양원이 통과시킨 뒤 부시 대통령 서명을 받아 정식 법이 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동안 어느 때라도 양원 협의위원회로 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양원은 협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다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상원은 수정안이 붙은 하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 수정안을 고수하며 하원과의 협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원은 거의 모든 경우 이런 요청에 동의합니다. 아니면 상원은 자신들이 고쳐서 통과시킨 하원 법안을 그냥 하원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원 협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f enacted, the bill would freeze U.S. sanctions relief on Iran for 30 days while Congress reviews a final nuclear pact with Tehran.
상원과 하원은 보통 협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바로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협의위원회의 의원 선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의원 집단이 보통 주요 법안의 최종 형태와 내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는 의장이 협의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상원에서는 자주 만장일치 동의로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허용하거나 협의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동의를 통해 의장에게 임명권을 줍니다. 위원들 대부분은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위원회 소속입니다. 해당 법안을 심의 과정에서 복수의 위원회가 관할했으면 양원 협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오직 소속 위원회 관할 아래 있던 주제나 조항과 관련된 합의를 협상하는 권한만 가집니다. 종종 양원은 위원들에게 그들이 성사해야 할 합의의 성격, 다시 말해 협상 지침을 주기 위한 표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구속력이 없으며 위원들에게 그들 권한 밖에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116대 의회에서는 양원 협의위원회가 상원과 하원 간 이견을 해결한 경우는 모두 3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모스크바에서 이오시프 스탈린과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이 동쪽과 서쪽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 군사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독일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군 지도자들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공격을 개시해 독일을 재빨리 공격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이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소련군은 영국군과 미군이 서쪽에서 독일군과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다른 지도자들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너무 급하게 독일을 침공하는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독일군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급한 침공 작전은 자칫 실패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작전 실패가 곧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군과 미군은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대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는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군은 1940년 말부터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과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영국군은 먼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이탈리아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영국군은 리비아 전역에서 이탈리아군을 성공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탈리아군 병사 1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고 13만 명 이상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영국군이 리비아 전역에서 이탈리아 군을 몰아냈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진격을 막기 위해 독일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인 에르빈 롬멜 장군을 이탈리아 군 지휘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롬멜 장군은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롬멜 장군은 영국을 리비아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토브룩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에서 영국군 탱크 900대 중 800대 넘게 파괴하거나 포획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에르빈 롬멜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의 전진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롬멜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뒤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에 의해 독일군은 리비아 트리폴리까지 서서히 후퇴했습니다.
1942년 1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연합군의 작전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영국군이 동쪽에서 롬멜 장군을 공격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의 군대가 서쪽에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 장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전투 경험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미국과 영국이 양쪽에서 공격하기 전에 재빨리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끔찍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서부 카세린 협곡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젠하워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고 3개월 뒤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합류해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독일군을 항복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아프리카 전투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지중해 남부에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유럽에 있는 히틀러의 군대를 남쪽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7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은 탱크를 동원해 연합군에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전진했고 곧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연합군은 독일군이 시칠리아를 떠나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게 했습니다.
1943년 7월 말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권력을 잃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독일군의 보호를 받는 새 정부 수립을 도왔습니다. 연합군은 여전히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독일군은 얼마 동안 연합군이 해안 지역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전투에서 병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로 전진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을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바늘같이 작은 일을 몽둥이같이 크게 불려 말한다. 침소봉대,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I heard you had a big fight with your roommate. What happened?
Oh, it's nothing major. Just a small disagreement over household chores. But you know how it goes. Sometimes people tend to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What did you hear?
I heard that you are looking for a new roommate.
No, I'm not looking for a new roomie. It all started when I asked my roommate to help with the dishes. He got a bit defensive and said he was too busy. I felt a little annoyed because we had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ies.
So, did you talk it out?
Absolutely. I told him that I did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but I wanted to make sure we were both doing our fair share.
제가 존에게 룸메이트,
같이 생활하는 룸메이트와 큰 싸움을 해서 새로운 동거인을 구하는지 물었더니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소봉대.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Molehill.
두더지가 땅을 파면서 걷어찬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작은 흙더미가 molehill입니다.
Molehill.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두더지가 만든 흙더미로 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과장해서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침소봉대와 비슷하죠.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말한다.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Sometimes people tend to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가끔 사람들은 작은 일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had a big fight with your roommate. What happened?
Oh, it's nothing major. Just a small disagreement over household chores. But you know how it goes. Sometimes people tend to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What did you hear?
I heard that you are looking for a new roommate.
No, I'm not looking for a new roomie. It all started when I asked my roommate to help with the dishes. He got a bit defensive and said he was too busy. I felt a little annoyed because we had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ies.
So, did you talk it out?
Absolutely. I told him that I did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but I wanted to make sure we were both doing our fair shar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had a big fight with your roommate. What happened?
룸메이트, 같이 사는 사람하고 큰 싸움을 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It's nothing major, just a small disagreement over household chores. It's nothing major.
별거 아닙니다.
No big deal. It's nothing major.
별일 아니라는 의미죠.
Did you talk it out? Talk out.
Talk out, 대화로 푼다는 표현입니다.
But you know how it goes. Sometimes people tend to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그러나 알잖아요. 가끔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What did you hear?
무슨 얘기를 들었나요?
I heard that you are looking for a new roommate.
당신이 새로 함께 살 사람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들었어요.
No, I'm not looking for a new roomie.
아닙니다. 나는 룸이, 룸메이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룸메이트를 찾고 있지 않아요.
It all started when I asked my roommate to help with the dishes.
이곳은 내가 룸메이트에게, 룸이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시작됐어요.
He got a bit defensive and said he was too busy. He got a bit defensive.
그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He became a little bit defensive.
방어적인, 수비의 태도를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I felt a bit annoyed because we had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ies. I felt a bit annoyed.
약간 짜증이 났어요.
Because we had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ies.
왜냐면 우리는 책임을 나누기로 약속했거든요.
Did you talk it out?
말로 잘 풀었나요?
Talk out.
대화로 해결하다, 말로 풀다 이런 뜻이죠.
Let's talk it out.
말로 풉시다.
Absolutely.
물론이죠.
I told him that I did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I told him
그에게 말했어요.
I did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Make a big deal out of something.
어떤 것이 별것도 아닌데 큰일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
I did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나는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두더지가 만든 흙더미로 산을 만든다.
I don't want to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나는 사소한 일을 과장하고 싶지 않아요.
Make a big deal out of it.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침소봉대,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말하다, 사소한 일을 과장해서 말한다는 표현, 두더지가 만든 흙더미로 산을 만든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